잔치를 진짜 잔치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명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깨질 듯 한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 풍랑과 바람을 바다를 밟으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보지 못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배 따서 흙으로 눈을 칠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이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만 보고서 사람들이 와 굉장하다 이러고 떠날까 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 다음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오병이어로 5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그것만 먹고 육신이 배부르면 안 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양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참떡 참음료는 내가 참떡이고 참음료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굉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다 끝나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일들, 38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문제, 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이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앞에 9절 10절에서 세상은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참빛이 왔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에 교보문고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마산시 서점연합회에서 결사 반대하면서 교보문고가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보문고 건물은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서점은 없습니다. 그때 영세 서점들 연합해가지고 교보문고가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교보문고가 못 들어오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등불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등불이 있게 한 참 빛이시죠.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참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오면 이제는 등불 안 들어도 됩니다.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촛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양빛이 와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촛불 이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 내려놓고 이제 그 환한 세상의 빛을 영접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그만 이 등불 드는 재미에 이 등불로 말미암은 자기 영광에 너무 도취되어 버렸어. 이 등불을 들어서 자기가 유명해졌는데 자기가 유명해진 것에 너무너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불을 들면 이 햇빛이 왔을 때 이 등불의 가치가 위협받을까 봐, 우리 영세 등불이 다 죽을까 봐 이 빛이 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시기. 참 어리석죠, 그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오면 내 등불이 그냥 없어지는 것, 그게 손해가 아니고 될 필요가 없고 그 빛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환한 광채를 낼 수가 있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등불에 취해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영광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자기 빛이 사라진, 예수님이 오면 자기 생존이 위협받을까 봐. 이게 여러분 시기예요. 시기. 너무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죽이라고 할까? 아무 자기가 봐도 아무 죄도 없고 너무나 엄청난 일을 이 백성에게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할까? 총독이 보니까요, 시기, 시기.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을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지 못한 것은 시기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빛이 내리쬐면 내가 가진 촛불이 지금까지는 귀중해 보여도 햇빛 앞에서 촛불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의를 볼 때는 내 의는 정말 근래 같은 거예요. 너무 너덜너덜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 정직, 내 거룩함, 내 똑똑함, 그건 근래 같은 거예요. 근래 같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